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을 계속해서 살피겠는데요. 그 영적 투쟁이라는 기본 사상을 중심으로 계속 살핍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복음을 교묘하게 대적하는지를 살피려고 했지만은 거기까지 말씀을 나누지 못했거든요.
네.
오늘부터 앞으로 그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은 626, 374, 9480번 박진영 목사님이나 626, 497, 8199 김영진 목사님에게 전화하시면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1장 21절입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예, 목사님,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21절부터 해석이 우리 재림교회 해석과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해석을 좋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학자들은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말하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 역사에 사람으로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전능하신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 역사에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교리로 가지고 그것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적 종교라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좀 더 정리된 말로 하자면은 기독교의 신은 초역사적인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이 세상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적인 존재와 사건으로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초역사적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활동했고 태초부터 계시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와 같은 기독교의 초역사성과 역사성을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 종교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의 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의 또 다른 이유는 성경처럼 인간 역사를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성경의 종교 외에는 없다는 사실에서 역사적 종교라는 정의는 참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목사님, 목사님의 해석하고 우리 교회 해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역사적 종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역사적 종교라는 말에 대한 저의 인식이 목사님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이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영적 사실에 적용할 수는 있겠지요. 예, 지금까지 공부한 다니엘서는 2장부터 세상 나라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역사적 예언은 역사적 사건과 대조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예, 그런 해석 방법 중에 과거적 해석법과 미래적 해석법과 역사 진행적 해석법이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역사적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역사 진행적 해석법을요. 우리 교회는 이 예언을 역사적 해석법을 따라서 해석을 하거든요.
네.
우리 교회의 해석법을 저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해석을 좋아한다고 한 것이죠.
네. 그럼 과거적 해석법이나 미래적 해석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 9월 9일 아침에 이 해석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마 목사님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나 한 번 더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이 과거에 이미 지나간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과거적 해석법이고
예.
미래적 해석법은 그것들은 아직도 역사의 미래에 있을 사건들로 해석해야 된다는 해석법이거든요. 예. 예, 특히 계시록에 대하여 그렇게 미래적 해석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의 어느 역사적 시점부터 역사 진행의 전 과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역사 진행 즉 해석법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예.
예, 다시 말하면 70일에 같은 예언이 69일에는 역사적으로 연속적이지만 마지막 한일에는 69일에와 역사적 사건의 연속성이 없이 아주 말세에 그 부분이 성취되었다고 되는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은 우리 교회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언이 때때로 역사적 연속성을 건너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언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중심에 두고 역사적 사건이 이 목적을 위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과 관련되지 아니한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예언은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 11장 20절과 21절은 적당한 시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하는 장면으로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절 말씀을 살폈잖아요. 거기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리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네.
호적하라는 명령으로 구주가 예언된 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사건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여기서 구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사단의 활동이 역사적 사건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21절부터는 그런 사실로 넘어가는 것이죠.
네.
예,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21절을 여전히 제정 로마의 황위 계승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예언의 성질과 목적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은요, 다니엘 11장 21절을 읽고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좀 읽어보시죠.
네. 다니엘 11장 21절. 또 그 위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예, 이 문맥을 보면은요,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 황위에 오를 사람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예, 다른 교회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지요.
네.
외경 마카비 1, 2서에서는 이 사람이 북방왕, 즉 시리아 왕으로 있을 때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대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기록들과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8절로 14절에도 똑같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 구절 우리가 공부할 때 말했습니다, 제가.
예.
예, 그러나 그것은 예언의 목적과 상관없이 역사적 사건을 다니엘서 문장에 맞추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듯이 이 퍼즐이 제자리에 꼭 들어맞듯이 그렇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예.
비슷하게 맞추고는 그렇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교회에도 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특히 평신도 연구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성경 예언의 목적을 무시하는 이해입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티베리우스가 원래 황위를 이을 자가 아닌데 그 모친이 아구스도의 황후가 되면서 그 모친의 치밀한 계교에 의하여 황의를 잊게 되었다고 가르치는데 실제로도 그랬거든요. 예. 예. 모친은 로마군에게 포로된 정복지의 여자였고요. 그 미모 때문에 아우스도의 사랑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가 포로되어 오면서 전 남편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게 위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가 포로된 여자의 아들이니까 비천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그 해석이 틀린 것입니까, 목사님?
글쎄요. 그 제가 틀렸다고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해석도 괜찮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다음 22절, 23절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예. 네. 기원 후 사건에서요. 22절, 23절은 기원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설로 올라가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진행의 순리에 맞지 않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학자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인데요. 저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목사님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주의 구원사업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때 예, 여기에 그 위를 이을 자를 아우구스도가 죽은 후에 바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티베리우스 그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로마의 황제권, 황권을 이을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우구스도 때에 구주께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티베리우스 때지만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구원의 기별을 증거할 하나님의 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분노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분노하겠죠. 네.
그러니까 사단은 핍박의 몽둥이를 휘두르는데 바로 로마 황제들을 충동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구원의 기별은 더 힘있게, 더 많이, 더 널리 퍼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은 전술을 달리합니다. 전혀 황위를 이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존재를 평안한 때에 괴혈로 로마의 황위를 잊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 이 바로 교권 로마입니다. 예. 정말 시저와 아우구스도 등에 의해서 견고한 제국이 된 로마도 역사가 흐르면서 수명을 다했을 때 어지러운 정국이 되었잖아요.
예.
그때 전쟁 없이 슬그머니 괴혈로 로마의 황위를 이은 존재에 대한 예언이 21절의 예언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괴혈이라는 말은 가문이 있을 또는 아침이라는 뜻인데요. 공동 번역에는 모략으로 슬며시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예, 성경은 나라의 영광을 저에게 주지 아니할 것인데 괴혈로 나라를 얻었다고 즉 모략으로 슬그머니 슬며시 나라를 차지했다고 예언한 것이거든요.
네.
이 교권 로마가 로마 제국의 위를 차지한 것이 그렇게 슬며시 차지했습니다.
예.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2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권세, 교권 로마의 권세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에도 잘 맞고 문장 전체의 흐름에도 잘 맞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예. 이해하는 견해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22절, 23절 등 그 후에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도 역사적인 사건과 퍼즐이 잘 맞아 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여 제국 로마의 자리를 교권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예.
이후 북방왕은 이제 제국 로마가 시리아 대신에 북방왕의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예.
그 16절에서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북방왕은 교권 로마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국 로마가 차지했던 그 위치를 교권 로마가 차지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11장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1장은 8장의 작은 뿔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확대하여 계시해 주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8장의 작은 뿔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해석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이 8장도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는 사건을 말하고 그 네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서는 자세히 계시하지 않고 네 나라가 나타난 그 어느 방향에서 얼굴이 엄정하고 괴휼이 능한 자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다니엘 8장 23절 24절인데요.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예.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21절과 그 이하의 내용과 아주 일치합니다. 8장에서도 제국 로마는 경과적으로만 언급했잖아요.
예.
이것은 다니엘서의 계시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제국을 발판으로 슬며시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작은 뿔에 대하여 자세히 보여주리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요. 예언이죠. 11장에서는 그보다는 자세하게 계시하면서 구주가 탄생하는 사건까지 제국 로마의 역사를 계시하고 예. 그 후에는 교권 로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과 아주 잘 조화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므로 저의 이 설명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목사님이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목사님. 저도 거의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8장의 작은 뿔이 교권 로마에 대한 것이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해석도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의 해석과 이 11장의 그 장면에 대한 계시의 이해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22절, 23절로 넘어가 봅시다. 말씀을 먼저 좀 읽으시죠.
예. 다니엘 11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선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예.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
22절인데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원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동맹원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이 예언이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죠?
예, 21절을 교권 로마의 출현으로 이해하면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 구절이 이루어진 것을 찾기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여기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 그가 바로 교권 로마이죠.
네.
예, 교권 로마에게 넘치는 물 같은 군대, 즉 많은 군대가 패하였다는 뜻입니다. 물은 여러 민족과 열국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계시록 17장 15절에 해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권 로마가 그 입지와 권세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물같이 넘치는 군대를 패한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7장에서 작은 뿔에게 새 뿔이 뿌리째 뽑혔지 않습니까? 우리 그 공부했잖아요.
네. 네.
바로 그 사실을 문자적으로 설명 예언한 것입니다. 네. 7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지만은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 말한다면은 그것은 교권 로마에 의하여 패하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반달, 헤룰리, 동코트의 군대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동맹한 왕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은요, 나기드 브리트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은약의 왕입니다. 성경의 언약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권 로마에 의하여 파괴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패한다는 말이 샤바르인데요. 깨뜨린다, 부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된다는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즉 예수께서 수행하시는 타미드, 매일의 봉사, 타미드를 제하고 작은 뿔이 차지한다는 8장 10절의 말씀을 설명한 것입니다. 정말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속죄 사업을 작은 뿔이 차지함으로 언약의 왕을 깨뜨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세력이 저지르는 것을 바로 그 세력이 교권 로마가 저지르는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예. 예.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깨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나 교권 로마의 행사는 구주의 속죄의 봉사를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예. 8장 사건하고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군요.
예.
이제는 23절 말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예.
11장은 8장 사건을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퍼즐이 잘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23절은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예,
그는 언약의 왕입니다. 즉 교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와 약조했다는 말이죠. 약조라는 말은 하바르인데요.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권 로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 기관이거든요.
예.
그것은 언약으로 세워진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성경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그의 신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비유적으로 결혼으로 결합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교권 로마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아내로서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조약한 후에 거짓을 행하여 세력이 확장된다는 예언은 정확하지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약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은 그런 교권 도마를 아주 신성하게 여기면서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도 따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만큼 그 속임이 교묘하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겸손하게 자아를 굴복시키는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 교묘한 속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양인 줄 알지요?
그렇죠.
예, 그 양 보기에는 구별을 못합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소리를 내거나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면 발견할 수 있죠.
네.
예,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 우리말 성경에는 양의 탈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말 성경. 요새 새로 번역이 성경이에요.
네.
우리말 성경이라니까 한글 성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네.
이 새로 번역한 성경책 이름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했어요.
네.
예. 이 우리말 성경에는 양의 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옛날 구역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에? 너희에게 나오나 그렇게 예, 번역을 했거든요.
네.
예, 옷이라고 번역하니 헬라어 엔디마는 외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 모든 것을 감추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렇게 양의 탈을 썼으면 소리도 행동도 양처럼 하려고 아주 조심하실 것 아니겠어요?
네. 예,
아주 멋진 연기요. 회중이 완전히 속을 수 있는 연기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잘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지 않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까지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예,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저희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저희 사람이 아니고 저런 사람들이죠. 저런 사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과 비교해보면은 더 좀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저는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라, 예. 멸망해서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숭배받는 것들 위에 뛰어나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거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앉았으니까 자기가 사람들한테 그런 존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일꾼들은요,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말 의의 일꾼인 줄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자들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 이런 것을 옳게 말씀에 맞나 분별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도 뭐 하면은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거나 행동하면은 이게 이리가 양이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가장하고 있는 동안에요, 도덕적으로 잘못해라, 죄지어라, 살인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죠. 네.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그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뭐 믿죠. 믿고 따르죠. 아, 정말 정말 믿고 따르죠. 예. 그런데 그들이 예, 행동이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과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소리를 하느냐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옳게 분별해가지고 사단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것과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에 속지 않고 올바르게 바른 믿음으로 살았고 이렇게 역사적 예언을 친절하게 계시해 준 것이죠. 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야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또 그렇게 됐네요. 예, 예. 예, 기도드릴까요? 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속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계시로 가르쳐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셔서 오직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모든 애청자들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